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한국어 방송은 매주 이 시간에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와 자리를 같이하고 지난 한 주 한반도,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사건들을 재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private humanitarian visit. There's an American detainee in North Korea, Kenneth Bai. I heard from his son who wants to get him released.
Again, they are not going on our behalf. No American official is going with them. They're not carrying any messages.
I think from the North Korean side, one potential area is increased commercial...
To help meet the challenges of our time, I'm proud to announce my choice for two key members of my national security team. Chuck Hagel, for Secretary of Defense, and John Brennan, for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네, 미국의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의 북한 방문, 또 미국의 내각 요직 인선 등에 관련된 음성들 잠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반도 사건부터 살펴보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의 북한 방문은 많은 관심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이 방북 일정과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구글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사실 국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인터넷 기업의 회장이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된 북한에 왜 가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그리고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있는 동안 북한 외무성 관리들을 만났고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컴퓨터센터, 그리고 인민대학습당 등을 방문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 폐쇄적인 북한이 세계 굴지의 대기업 총수의 방북을 허용한 건 과연 무엇이 목적이었을까? 이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이번 방북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한반도 여러 군데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그 다녀온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슈미트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를 포함한 9명의 민간인 대표단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뒤에 중국 베이징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신들의 방문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들이 만난 그 북한 측 인사에는 북한의 6자회담 수석 대표죠.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 측 관리들에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요청했고 또 북한 측은 케네스 배시의 아들이 작성한 편지를 케네스 배시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사법 처리 절차를 신속히 밟기로 그렇게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슈미트 구글사 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고 또 한국의 박근혜 새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대북 관련 발언에 고무돼 있다. 이런 발언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지금 억류돼 있는 케네스 배시가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네.
그렇게 들었다. 이제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그 정책적인 부분도 좀 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도 이 방북이 이 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는 특별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반응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네, 미국 국무부는 방북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 뭐 이런 입장을 사실은 그 방북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밝혔는데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그 응유된 케네스 배시에 대해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배시를 면담했다고 새로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북한 측에서 국내 그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 방북한 뒤에 베이징에서 나와서 발표한 것들은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과연 북한 내에서 국내적으로 국민들한테 발표한 내용, 왜 이 사람들이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네. 내용이 없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신들이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네. 이 사람들이 이 고위급 민간 대표단이죠.
네.
미국의 대표단을 초청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북한 관영 매체들에는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도가 적은 형편입니다.
네.
도착한 당일날 한 줄짜리 조선중앙통신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아홉 명의 구글사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전하고 있고요. 이 북한 측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번 나흘간의 민간 방북단의 일정과 관련해서 가장 길게 보도한 것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한 것을 가장 길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시신이 안치돼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네.
바로 이 때문에 이 외부에서는 이 미국 민간 방북단이 이 북한에 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더욱 네. 그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부의 반응은 상당히 미국 정부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했는데. 그 외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방금 윤 기자가 그 미국 일부 언론들은 이번 방북에 대해서 조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비슷한 반응을 미국 전문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면요.
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국무부 정책 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미국 워싱턴대 총장의 경우에 저희 그 VO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북한과 사업을 벌일 수도 없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터프츠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죠. 이승윤 교수도
네.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방북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다만 그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장거리 로켓 발사로 얘기된 어떤 긴장 분위기를 다소는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 기자가 얘기한 긍정적인 부분 그 콜롬비아 대학의 노정우 법률 전문가인데요. 네. 노정우 교수 얘기는 이 미국이 지금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위급 민간인 방북으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작 본인도 리처슨 주지사 전 네. 주지사는 자신의 방북이 최소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뉴욕 타임스 신문이 전하는 익명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너무 순진했다
네.
이번 방북은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양측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래도 가치 있는 이 백 채널로 그 외교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서두에 잠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국방장관으로 또 존 브레넌 백악관 보좌관을 중앙정보국장으로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지명한 배경이 어디 있는지 그 문제 좀 살펴보죠.
네, 우선 두 지명자 모두 오바마 대통령과 그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인물을 군사와 안보 어떻게 보면 핵심 요직에 기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책 면에서는 민주당의 성향에 맞게 진보 성향에 가까운 인사들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헤이글 지명자는 현역 의원 시절에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안보 문제에서 보수적이지 않고 중도 온건 성향을 보여온 인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벤 로즈 백악관 부보좌관이 최근 언론에 그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이 인선은 오바마 2기 행정부 들어서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임을 말해준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그 핵심 안보 그 현안을 그 다루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중시하고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윤 기자, 이 문제에 좀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죠?
예, 이 기자가 지금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통해서 지명 현장에서 발표를 통해서 밝힌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지명한 배경으로 이 헤이글 전 상원의원은 형제가 같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 출신이다. 애국자고 또 인준이 될 경우에 사병 출신으로 첫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래서 병사들의 고충을 알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척 헤이글 지명자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상원의원 시절에도 중시했던 사람이고 해외 파병은 절대로 필요한 때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익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이 직접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이글 전 상원의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명 배경이 바로 이 발표 내용이 바로 왜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지명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면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윤 기자가 이제 헤이글 지명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네.
헤이글 지명자는 미국 한복판이죠. 한복판에 있는 네브라스카 주에서 1946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사병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았죠. 지난 96년에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12년 동안 활동을 했고 2009년에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상원 의원 시절에 친분을 쌓은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당은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브레넌 지명자의 경우에는요. 25년간 정보 분야에서 활동한 그야말로 정보 전문가입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 출신이고요. 올해가 57살이 됩니다. 브레넌 지명자는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테러 국토안보 보좌관을 지내면서 미국의 대테러 정책을 이끌어온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9.11 테러의 주모자인 그 빈 라덴을 제거하는 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주 그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중동 문제 아주 정통하고요. 대학에서 중동 문제를 공부를 했고 또 아랍어도 아주 능통하다고 합니다.
네.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네. 이 일부 미국 언론은 오바마 2기에 이런 인선이 화려한 명성을 보면 1기 때만 못하지만 그래도 1차 임기 때 완성하지 못한 정책들을 완수하기 위한 이 측근 팀으로 구성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특히 두 요직은 한반도 문제에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앞으로 북한 등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관련해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의 견해를 조금 더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척 헤이글 지명자는 일단 미국이 핵 확산과 관련해서 가장 그 우려 대상으로 꼽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공화당 주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일방 제재에 반대한다. 이 관련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란 문제를 대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극단주의자들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화당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란의 공화국 수비대를 미 국무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마찬가지로 적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면서 극단화시킬 것이다. 이런 견해였고요. 또 이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화당 주류하고는 상당히 다른 대외정책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대북 정책 전망, 저희가 존 케리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시점에
네.
조금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이 존 케리 국무장관 그리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이 두 라인업이 아마도 지금과는 좀 달리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개입하고 대화하자라는 쪽으로 움직일 것은 좀 굉장히 명확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네, 이동욱 기자도 거의 같은
그렇습니다. 결국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그 존 케리 연방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그 척 헤이글 전 의원을 국방장관에 지명한 것이 한반도 정책에서 앞으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두 인사 다 제재보다는 대화를 선호하는 그런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합리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느낌이 가는데 미국 내에서는 또 비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뭐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 이제 보면 결국 그 인준을 받으려면 상원의 그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양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지지하는 쪽이고 공화당은 이제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이라크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 기자 앞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란에 대한 대응 문제,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그 쟁점들입니다.
네.
그 먼저 그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2년에 미국 의회가 이라크 전쟁에 동의할지를 말지를 그 결정하는 그 표결을 했죠. 이제 그때 그 헤이글 지명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찬성표를 던졌는데 2007년에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하려고 하자 민주당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
그 바람에 동료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아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가 지금 논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그 미국의 대응에 있어서도 제재보다는 대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그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헤이글 지명자가 이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또 후보 시절에 누누이 이란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의 핵 개발 문제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가고 이란이 미국의 어떤 그 대화 제의에 순순히 응하지도 않고 또 유엔의 어떤 그런 그 요구에도 응하지도 않고 계속 핵 개발을 가속화해오면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인준 청문회에서 다뤄질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모양새가 이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해결 지명자가 해명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지켜볼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입장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데 평소에 언급한 걸 보면 해결 지명자의 그 태도가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 않다. 네. 뭐 이런 논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견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 척 해결 지명자의 그 인준에 대해서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유대인 출신인 뉴욕주의 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1998년에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룩셈부르크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이 룩셈부르크 대사 지명자가 동성애자란 이유로 지명에 반대했습니다.
네.
인준에. 그래서 이 민주당 측도 이 부분을 또 해명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공화당은 정책적인 부분하고는 달리 이 헤이글 동료 의원이었죠. 헤이글 지명자에 대해서 정서적인 거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헤이글 전 의원이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자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죠.
네.
예, 상당히 공화당으로서는 이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지명을 초당적인 인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앙정보국장에 대한 비판은 어떻습니까?
네, 브레넌 지명자는 헤이글 지명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준이 그 쉬울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난 2001년 그 9.11 테러 당시에 브레넌 지명자가 중앙정보국장 그 비서실장으로 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국은 테러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비롯한 그 아주 그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크게 파장이 일었었죠. 문제는 브레넌 지명자가 여기에 깊이 관여했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휩싸이면서 브레넌 지명자는 지난 2008년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중앙정보국장에 그 지명을 그 고려를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 스스로 그 지명을 철회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런 이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가 이번 그 지명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라고 알려진 그 군사용 무인 항공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주로 파키스탄에서 그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또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그 무인 항공기인데요.
네.
이 무인 항공기 작전을 총괄한 게 그 브레넌 그 지명자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 아직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사살됐는지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권 단체가 과연 그럼 이런 공격이 그 적법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 인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이 브레넌 보좌관, 이 CIA 국장 지명자와 관련해서 이 린지 그레암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인데요. 이 그레암 의원이 리비아 벵가지 사태와
네.
이 브레넌 지명자를 연기하는 발언을 하면서 벵가지 사태가 완전히 해명될 때까지 지명을 보류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나왔습니다.
네.
이 그레암 의원의 주장은요, 이 리비아 벵가지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영사관이 그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피습을 받고 그 과정에서 대사를 미국 대사를 포함한 4명의 미국 외교관이 사망한 사건이 바로
네.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피습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전 CIA 국장은 자기는 초기부터 이 사건을 테러 분자들의 그런 공격이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엔 대사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언론에서 이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이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우발적인 그런 그 공격이었다라고 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 브레넌 백악관 보좌관이 개입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그레이엄 의원은 그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명되기 전까지는 인준청문회를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네. 발언했습니다.
상당히 그 쉽지 않을 것도 같다는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 이제 희망적인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희망적인 것은 전체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55석을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윤 기자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절차상 그 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상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한 의원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게 시간이 계속 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인선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매년 국방 예산을 줄여오던 일본이 이제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방력 강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 주요 강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 새로 출범한 그 아베 내각은 그 2010년 그 민주당이 채택한 방위 지침을 재검토하고 5개년 국방비 지출 계획도 전면 수정을 그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 지침은 일본의 국방비를 서서히 줄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본의 군사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533억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자, 그 지금 올 4월에 시작되는 그 일본의 2013년도 회계연도에 군사 예산을 14억 달러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상군을 늘리고 중국과 영토 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 그 지역에 방위를 늘리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일본에 대해서 그 주변국들이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응이 어떤가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 사실 자위대는 이 정규군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일본의 평화 헌법은요. 일본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군사력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평화 헌법 규정이 사실상 지금 그 깨졌다고 할까요? 위반되고
네.
있는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고요. 이 주변국들이 자위대 군사력 강화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는 바로 일본이 군국주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
네.
주변국들의 위협이 되고 또 주변국들의 침입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랬던 그 과거 군국주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국들은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실제로 그 침입을 당했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아베 총리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이 상당한 우경화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강화 그리고 또 집단적 자위권 허용 이런 것들을 다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그리고서는 당선된 후에 자민당과의 첫 그 회동에서는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일제 군국주의 시절의 국가인데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한층 더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그 주변국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고 나선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단기적인 배경과 장기적인 배경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단기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그 중국과 영토 분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군사비의 그 상당 부분을 센카쿠 열도 방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혔거든요.
네.
또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도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본의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도 최근 언론에 많은 일본 국민들이 주변국들과 분쟁과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결국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그 중국과 영토 분쟁 이 부분이 가장 그 주목할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좀 복잡한데 윤 기자 앞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 차원이라는 그런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미국 정치인과 기업가의 북한 방문, 미국의 주요 강요 지명, 일본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 VOA 한국어 방송의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진행인은 노시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